히브리서 28번 메시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임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구원이 근원과 기원과 창시자를 갖고 있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옛 제사장 체계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남. 아론은 스스로 존귀를 취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에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아론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론은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예표 안에 있는 예물들과 죄를 위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제 안에서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5장 2절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로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향한 느낌이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고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생각은 4장 15절에 있는 생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대제사장들처럼 연약에 쌓여 있지 않지만 모든 방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심으로 그분은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심. 부활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앞 구절에 있는 존귀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에게는 다만 위치의 문제인 존귀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게는 존귀함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영광도 있는데 그것은 그의 위치의 존귀함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인격의 빛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시편 2편 7절로부터 인용한 것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2장 14절부터 18절에 언급된 대로 우리의 인생에 참여해야 하며 이 인성과 함께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인성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의 신성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승천 안에서 시편 110편으로부터 인용된 4절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승천과 보좌를 얻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분의 부활에 더하여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더욱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뿐 아니라 우주의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땅의 중력을 정복하고 땅 위의 귀신들의 좌절시키는 공격을 이기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공중으로 들어가실 때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들에게 보이셨음을 계시합니다. 벗어버렸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먼지떨이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을 통과하여 승천하고 계셨을 때 정사와 권세들이 나와서 벌레같이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대항하는 데 애쓰지 않으셨으며 단지 그들을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곳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을 접촉하는 것이며 우리 또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땅과 귀신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모든 소극적인 것들의 끌어당김은 그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보다 더 높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단지 인성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한 것인데 비해 멜기세덱의 반차는 인성과 신성 모두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7장에서 완전하게 발전됩니다. 영원히 아론은 오직 그의 생애 동안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존귀로 세워졌는데 이는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도록 영광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방해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도록 영원히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에는 오직 두 반차가 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창조된 족속의 머리요 아브라함이 부르심받은 족속의 머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머리됨 아래에 있는 창조된 족속이 실패했기 때문에 즉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벨대에 창조된 족속은 전체적으로 갈대아 땅이 되었습니다. 니므롯 이래 갈대아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신과 극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머리됨 아래에 있는 인류가 우상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하실 가능성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셨지만 결코 그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은 타락한 창조된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부르심받은 족속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또한 부르심받은 족속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머리됨 아래서 갈대아에 속한 창조된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우상의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것이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좋든 나쁘든 높든 낮든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갈대아로부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높고 하늘에 속한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에 잘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창조보다 더 높고 더 풍성하고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신 족속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족속의 머리입니다. 부르심 받은 아버지에게 나온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으며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어느 날 밤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성경은 놀랍게 일치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으며 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년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관계된 것임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첫 번째로 제사장 직분이 언급된 것은 한 제사장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떡과 포도주로 부르심받은 족속의 조상에게 공급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볼 때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왔다가 갑니다.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터인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강을 의미하며 예루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강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멜기세덱 때에는 살렘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없었습니다. 즉 평강은 있었지만 평강의 기초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로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말할 때 평강의 왕이었던 놀라운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의 칭호의 두 번째 방면은 의의 왕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면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항상 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의와 평강에 근거하여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김입니까? 또는 긍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입니다.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 따르면 우리는 의롭게 여겨졌으며 칭의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의와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며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의 아래에서의 평강을 줍니다. 이 의와 평강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의 상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자신은 떡에 대하여 이는 내 몸이니라 고 말씀하셨고 포도주에 대하여는 이는 내 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위의 떡과 포도주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공급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셨음을 상징함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안에 어떤 항목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의 근원, 즉 그것이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곳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언급된 기본 원칙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를 알려면 창세기 14장, 즉 멜기세덱과 제사장 직분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 중 극소수만이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왕들이 죽은 후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인 창세기 14장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오지 않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별로 흥분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매우 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떡은 생명 공급을 암시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우리의 목마름을 그치게 하기 위해 구속을 성취하는 피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물은 그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어떤 생명의 액체에 의해서만 그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물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인 포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즙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구속하는 피를 상징하기 위해 포도주를 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고 하셨습니다. 부르심받은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멜기세덱이 온 것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그치게 하는 구속하는 포도주로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해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공급하시는 구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언급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들을 위한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택함받았고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하나님께 예물과 제들을 위한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은 주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그는 죄들을 위한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으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유월절 때에 피는 발랐고 떡은 먹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공급된 유월절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제물로서 죄를 위해 그분 자신을 드리셨고 또한 영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져갔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구속에 관한 한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과정을 거치신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한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것은 구속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진정시켜드리기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들의 구속자와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것보다 더 나아갔으며 참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하나님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 구속자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만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후에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영 안에 오실 때 그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공급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떡과 포도주의 모양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약한 것은 그들이 이 공급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들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전적인 용어로서만 대제사장이란 말을 가지고 있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많이 갖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구속자가 모두 오늘날 안식의 쉼을 갖고 계신 이유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는 안식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안식의 쉼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쉬며 안식을 누립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이 안식하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매일의 공급을 위한 과정을 거친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공급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매우 활동적이심을 계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론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희생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와 평강을 가지고 있지만 의와 평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우리는 무언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에 근거하여 우리의 멜기세덱은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떡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를 먹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위하여 희생을 드린 아론에 의해 예표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급으로서 우리 안으로 역사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위하여 희생을 드리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를 구출하셔야 했고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화해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론에 의해 예표된 그의 제사장 직분의 기능인데 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론에 의해 예표된 제사장 직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기 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해를 위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 예표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따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주로 죄를 위해 희생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초기의 체험에서 나는 거의 매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결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제사장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이 더 낫기를 바라며 전날의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역시 실패로 끝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계속됐습니다. 나는 아직 아론의 반차에 의해 예표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을 알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접촉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며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적극적인 대제사장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아침 식사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아침 식사를 누릴 때마다 나의 온 하루는 성공적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매일 물질적인 아침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아침 식사로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아침 식탁은 그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께 나아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4장 14절에서는 하늘을 통과하신 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고했으며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고했습니다. 5장에 올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의해 예표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으로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파괴되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그는 신성과 부활한 생명의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싸운 자들에게 신성한 축복으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사역할 수 있으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원한 구원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에 의하여 수행된 일시적인 속죄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를 위해 그가 성취하신 영원한 구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속죄는 죄를 덮지만 그것을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데 비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은 죄를 없이 하셨으며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은 단지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객관적인 구속일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 그의 온전하심과 영원롭게 되심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주관적인 구원입니다. 그와 같은 영원한 구원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거룩한 요소와 본성과 함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요소와 본성은 그의 영원한 구원의 기본 구성체로서 단지 우리를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적극적인 것들 안으로 심지어 하나님 자신 안으로 구원합니다. 피와 같은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원. 근원이 되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와 같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한 우리는 결코 약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상태와 제한을 초월하는 영원한 본성에 속한 것들, 즉 영원한 구원의 모든 효능과 이익과 결과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형제들은 그들의 아내가 너무 고약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나에게 똑같이 말하면서 그들은 집안의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집안 환경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나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곳의 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만일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도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곳이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낙심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의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그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돌아가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를 삼키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자매들이 돌아가서 생명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의 남편을 삼켜버렸으며 그들을 전리품으로 교회 안으로 데려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원수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까지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단지 오늘날의 여호수아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이십니다. 구원의 원수인 우리의 여호수아로서 그분은 앞장서고 우리는 그를 따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올 때 그는 요구나 요청사항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십니다. 당신은 지쳤습니까? 그는 당신의 떡입니다. 당신은 목마릅니까? 그는 당신의 포도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공급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누립시다.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향해 우리는 매일의 공급으로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산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상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멜기세덱을 상징하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그의 온전함을 위한 그의 고난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그의 고난 안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 안에서 그를 체험할 때 우리 또한 그의 온전하심 안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온전함을 위한 그의 고난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체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가 누림으로써입니다. 우리는 7장에 가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